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무엘에서는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여인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룻기하고도 연결되어 질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시대적인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사사기하고 잘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맥락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일부 주석들은 사무엘상이 사사기의 일정한 패턴들을 이어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사무엘상의 시작과 사사기의 마지막을 연결짓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21절, 25절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이 행한 대로, 왕이 없어서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사실 사무엘상도 사실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나타내지 않고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사실 한나가 처한 그 상황,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에 있는 상황들이 사실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엘상도 동일하게 사사기의 바통을 이어받아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희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희망과 그들의 삶에 어떠한 회복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이 제시하는 회복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나의 기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왕입니다. 바른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이 세워져서 그들을 회복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사무엘상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에, 한나의 기도에도, 한나의 노래에도, 사실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하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신학적인 키를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왕정이 나타나 있고, 사실 사무엘상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 왕으로 끝나고 있는데 왕을 세워나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올바로 세우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질 텐데, 그렇다면 바른 왕은 누구이고 바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쉽게 본다면 그저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 안에서 본다면 두 집단의 비교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볼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1절에 의하면 엘가나가 귀하게 얻은 자녀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겨두고 라마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단락이 나눠져 있어서 11절과 12절이 분리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이 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평가나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 어떤 나라에 대한 평가는 역사 기술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죠? 보통 어떤 역사들을 흘러왔고 어떤 과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나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처럼,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단도직입적으로 서두에 말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술 방법은, 서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사무엘과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평가를 단도직입적으로 아예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홉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아 그래 이건 잘못했고 이건 틀렸구나 이것 이 정도의 수준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관점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평가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사무엘상에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 그리고 이어질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홉니와 비느하스의 단편적인 잘못을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이 본문 가운데 담아놓은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들의 문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취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기 혹은 부속물들은 제사의 과정 이후에 남겨진 것 혹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아래 주어지는 것들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18장 3절과 레위기 7장 34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 띄워주실 텐데요. 신명기 18장 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레위기 7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고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신명기 18장 3절과 레위기 7장 34절은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 세가 오늘 본문과 놓고 쭉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우리 레위기 7장 34절과 오늘 본문 15절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인데 제가 34절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3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예, 본문 앞에는 34절이 나오는데 31절입니다. 제가 읽은 것.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서한이 와서 제사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예. 결국 신명기 18장 3절과 레위기 7장 34절 그리고 레위기 7장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떠나서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들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들의 잘못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조금 특별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들의 잘못을 한 가지의 단어로 집중하게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한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2장 13절을 볼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확 드러나나요? 네, 새 살 갈고리 어떤 모양일까? 예, 궁금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확 눈에 들어온 단어는 저는 관습이란 단어가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이러한 관습이 그냥 제사장들 사이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한 일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들의 잘못이 전통적인 제사장,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흘러온 방식, 관습적으로 내려온 방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 관습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어쩌면 익숙할 수 있는데 체다카, 미시파트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정의가 아모스 5장 24절의 정의가 미시파트이고 그리고 공의가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모스 5장 24절에 사용된 정의라는 단어가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관습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관습이라고 번역되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은 사실 마이너하고 보통은 이제 판단, 결정, 정의, 규례, 심판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저변에 깔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법규와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오늘 단어로 표현하면 관습과 습관을 구분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습관은 어떤 사회적인 맥락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생긴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동 양식이죠. 그런데 관습은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생긴 어떤 행동 양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서 이 단어는 보통 어떤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정해진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과 판단하는 사법적인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이 관습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는 정의, 사회적으로, 예, 그리고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관습을 정했고 어떤 목적으로 이 관습을 정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정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고 정해서 법을 정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헌법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이들이 지켰던 어떤 관습들도 이들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과 이들이 지향하는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이 관습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1절과 12절은 오늘 본문의 평가가 누구의 정의를 향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평가가 그냥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의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라는 거죠. 누가 정의의 중심이 되고 누가 이 정의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삼권이 분립되어져서 입법기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왕정체제에서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왕인지에 대해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저변의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없는 그들만의 정의, 그들의 유익과 이익만에 인한 관습을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들과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관습, 규칙들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관습과 어떤 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정한 정의의 관습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인 잣대 안에서 잘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관습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들도 동일하게 윤리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목 컨디션이 언제 나빠질지 몰라서 빨리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빠르게 하는데,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다니 목사님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미 설명해 주셔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정의 중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게 이 한나 아렌트의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이 사실은 등장하게 됐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이 독일의 전범인, 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전범인 아이만이 사실은 독일을 떠나서 숨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이 이 아이만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1960년 5월 11일 날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장이 세워졌는데,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은 이 내용들을 살펴본, 예, 이 참관한 한나 아렌트가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법정 안에 선 아이만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유대인들을 정말로 잔인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만이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임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그 의미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성실하게 살아갔다. 국가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의미가 어쩌면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중요한 범죄를 짓는 것들이 악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것들이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과거 시대에는 국가나 높은 기관에서 정해진 것들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이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그저 열심만, 어떤 성실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선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바른 일인지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으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그 관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들과 그들이 했던 일들의 그 너머에 이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유발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엘리와 두 아들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8절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성경에 자주 나와서 익숙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사무엘상 22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 22장 18절은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이제 아히멜렉으로 인해서 이제 도액을 통해 제사장을 죽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죠? 22장 18절에서 에봇을 입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통성을 가진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위지파, 누군가의 아들, 어디서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늘날 식대로 표현하면 어느 학교 출신,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규정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묵적으로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동의되어진 관습과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도 이러한 통상적인 생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관습,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사무엘상이 참 그런 면에서 사무엘서가 참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흥미롭게 하는데요. 가장 사무엘상 첫 번째에 나타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불임한 여성이었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도 레위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울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였지만 다윗도 형제 중에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통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의미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고를 때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통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배경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주권으로 남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11절과 18절은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8절을 조금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과 18절에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절을 또한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은 한나가 사무엘에 대한 권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한나 인생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 12절과 17절입니다. 12절과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에 대한 12절의 내용이 시작되고 마지막에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 제사를 멸시했지, 본인들이 재물을 마음대로 취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그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결론 지겠죠. 그래, 우리의 예배를 잘 들으면 돼.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빼먹지 말고 잘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더불어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앞에 자막이 띄워질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가 사실은 예배와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관습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관습의 틀과 관습의 힘,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힘으로부터 탈피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의 아들들에게 한 평가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돈 많으신가요? 네, 물론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권세자이신가요? 이곳에 어제 취임한 대통령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없겠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세상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벌 것들을 기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과 같고 왕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구도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죠. 우리의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올려드릴 때 아들 셋과 딸 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형편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말과 평가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결국 오늘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앉아있는 삼일교회 성도들 모두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세상이 말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이 가진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유일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